할렐루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기 고향 버전으로 인사를 좀 하십시다. 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시작. 고향 버전으로 했습니까? 전라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겁나게 반갑소이. 경상도는요? 경상도에서는 되게 반가우면 야 이 문디 새끼야 그럽니다. 전 처음에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경상도에서는 반가움은 그렇게 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와슈. 충청도 사람들이 진짜 웃겨요. 가만히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웃는데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래요. 아무리 조커를 해도 현장에서는 웃는 법이 없대요. 집에 가서 웃는데 집에 가서. 아, 오늘 제목이 뭐죠? 바늘길을 통과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국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강해하는 분들은 또 설교자들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해학 또는 예수님의 휴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혀 유머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유머는 아닙니다. 실제 바늘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있죠. 그러면 몇 군데 이제 문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이. 그게 해가 지면 문을 닫아요.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큰 문에 딸린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쪽문이 바늘귀입니다. 대개 이제 누가 늦게 오냐면 장사하다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늦음하게 들어오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낙타를 끌고 낙타 등에 잔뜩 짐을 올린 다음에 성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쪽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쪽문 이름이 바늘귀입니다. 그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낙타의 등에 지워진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낙타 무릎을 꿇게 하고 끌고 그 바늘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절을 좀 볼까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시작. 아멘. 그 뭐 읽은 거예요? 만 거예요? 대체 뭐 웅얼웅얼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자매들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확실히 자매들이 순종을 잘해요. 자, 이제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잠깐 이제 다른 이해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분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프레드 마샬은 평생 경제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분이에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그런데 그가 인생 끝에 내린 결론이 두 가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종교지향적인 속성이 있다. 맞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이야기겠죠. 또 하나 꺼내든 카드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 말은 조금 더 압축해서 이해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빵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대답을 평생 고민하나 싶지만 사실 학자로서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큰 질문일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은 경제와 종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알프레드 마샬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도 하고 막스 웨버라고 하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논리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쓴 책의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와 윤리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와 윤리 문제.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신앙의 윤리가 빠지면 뭐가 남을까?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도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은 했으나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떨쳐버렸어야 될 이 천민 자본주의의 구조를 못 떨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아픔이에요. 이 문제는 대선 때마다 지금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천민자본주의가 뭡니까? 천민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는 거예요.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으면 쉽죠. 근데 그 쉽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동체 해악을 가져오는가를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죠. 한때 모 재벌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었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권력이 자본과 이해관계 없이 손을 잡을 때, 무조건적인 손을 잡을 때 거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두 번째 천민자본주의 특징인데 부패입니다.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신앙 윤리가 빠진 인간이 마지막 가는 정형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 캅스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영화라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말 것은 명절 때마다 틀어줍니다. 그거 이번에도 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박중훈 씨하고 안성기 씨가 투캅스로 나오죠. 박중훈 씨는 이제 경찰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막 일선 현장에 배치된 신참이고 안성기 씨는 노회한 고참 형사로 등장을 하는데 이 비리 원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뜯어먹죠. 갈취하고 또 상납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은 세상에 허름하기 짝이 없는 달동네 같은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반전이 벌어지죠. 엄청난 호화로운 가구와 구조로 눈을 놀래게 합니다. 또 거기다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헌금 내고 또 눈물을 짜가면서 쇼를 하죠. 아주 시사적 고발성이 강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걸 조금 코믹하게 다루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천민자본주의, 신앙의 윤리가 빠진 채 돌아가는 자본주의 구조가 낳는 정경유착이 낳는 결과물들. 그 결과는 뭐냐? 부패라는 거예요. 위에 또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위에 사람 갖다 바쳐야 되고 더 높은 감찰자들이 이 세상 구조는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몇 개 직장 가운데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IBM은 뭐 여기도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경영 원칙을 갖고 있어요.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걸 꿈으로 알고 있죠. 어느 나라에건 그 지사 설립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죠. 몇 나라 빼놓고는. 근데 우리나라의 IBM 지사장이 몇 년 전에 뇌물 공여죄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 지구상에 뇌물을 주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되는 두 나라가 있다.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이다. 물론 자기 변명적 성격도 있겠으나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부패 지수가 말도 못해요. 저는 그냥 피부로 아 뭐 좀 공직사회가 뭐 거시기하다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서서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좀 공공기관에 무슨 행정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심부름을 보내놓으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오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유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전부 이걸 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19명 장로님들이 결의를 다 했어요. 공사가 10년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거 없다. 그걸 결의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런 걸 결의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패 구조는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가 그렇게 전체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권력과 자본이 맹목적으로 만날 때 이런 피해가 와요. 그러면 그 끝은 뭘까요? 이게 천민자본주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끝은 빈부격차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구조라는 것은 그래도 노력한 만큼 생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런 천민자본주의가 익숙한 사회구조를 갖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해요. 분노가 쌓이고 이게 사회적 큰 뇌관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표되는 일들이 보면 이게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갖는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는 구조로 가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빈곤층이 더 분노에 붙잡히고 사회는 더 험해지고 거칠어지고 이게 악순환의 이제 고리로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시작. 진작 그렇게 읽지. 자, 여기 보시면 이때는 무슨 사회인가 하면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입니다. 그럼 왕이 뭘 먹고 살아요? 농부들이 농사한 잉여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왜? 국세로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땅을 농민들이 못 가져요. 전부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서 땅 가진 사람은 전부 땅을 점점 더 사가지고 자기 몫을 만들기 때문에 정작 농사해야 될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왕은 뭐 먹고 사냐 말이에요.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공직자들이 관리들이 왕들이 먹고 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지 않느냐? 이게 반어법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에서 신앙의 윤리가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천민자본주의요. 이 천민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을 그렇게 드러낸다면 그 근본적인 심연에 깊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10절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탐욕.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저 무적행 같아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끝없이 심연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거와 같다고요? 우리의 탐욕이.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탐심과 소유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탐심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분복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십계명의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했습니까? 왜 나무끝 훔치는 걸 죄라고 규정했습니까?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호세아 아내 고멜이 왜 바람이 났죠? 남편 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남자 주는 것으로 헬렐리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련의 사랑의 주인공 호세아는 그 바람난 아내를 또 찾으러 다니죠. 그 아내는 바알이 떡을 주는 것처럼, 바알이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바알이 옷을 주는 것처럼 바알에게 분양하고 바알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소욕 자체를 탐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태도, 그거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연을 알 수 없는 욕심, 심지어는 대부업, 록펠러도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더 벌면 좋겠습니까? 누가 물었다죠? 병상에 있을 때. 록펠러가 한 말이 딱 세 단어입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 인간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이 기독교 윤리를 벗어난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천민주의, 천민자본주의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부패의 사슬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권력이 손잡으려는 욕망을 계속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동남아 국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개방되지 않은 나라의 그 정치 구조를 보세요. 거의가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구조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인데도 가보면요, 이 권력자들이 사는 집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으리으리해요.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1달러가 없어서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고 오늘도 쓰레기더미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빈부격차의 폐해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우리 자매들 시작. 자, 그 탐욕스러움을 어떻게 비꼬고 있습니까? 소유주는 뭐밖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 외에는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자, 어디 내 땅이 몇만 평 있다, 어디 은행에 내가 한 몇백억 쟁겨놨다, 그러면 매일 그 몇만 평 땅에 가서 뒹굴고 잘 거예요? 또 어디 은행에 몇백억 있다, 그럼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거 돈 쉬고 앉았을 거예요? 그냥 거기 있다, 그거 가지고 살다가 그거 못 쓰고 다 남 주고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을 관리해야지, 그 돈을 또 운영해야지, 지켜야지, 거기 또 먹고 사는 식구들이 붙죠? 그러니까 벌어봐야 그 액수가 정비례하는 만큼 남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한 달에 1조를 번들 그분은 뭐 1조 끼를 먹습니까? 똑같이 세끼 먹어요. 나도 세끼 먹고 살고. 저는 어쩌다가 세끼 먹지 거의 두끼 먹고 삽니다. 두끼 먹고 살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돈 걱정이 더 많을까요? 그분이 훨씬 많이 해요. 세계 흩어져 있는 그 기업들, 직원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잠은 누가 더 잘 자야 돼요? 부자가 잠을 사실 잘 자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죠. 노동자들이 잠을 더 달게 자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다 보면 밥맛 좋죠? 그러면 누워서 베개에 머리 대면 바로 오토바이 타는 겁니다. 달게 자죠. 근데 부자는 이것도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되나? 반토막 되는 건 아닐까? 깡통 계좌 되는 건 아닐까? 이 염려와 근심과 전전긍긍에 또 약 먹고 신경쇠약 걸리고 병원 찾아다니고 위 쓰리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방에 두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홀로 타는 집을 바라보면서 이마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랬다잖아요. 불탈 집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심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요.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한때는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죽을 때 부탁을 했대요. 내 관에 관뚜껑 위에 구멍을 두 개 뚫어라. 그리고 그 구멍 뚫린 밖으로 내 손을 내밀어 다오. 그래서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겠죠. 알렉산더의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 손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거의 전능자에 가까운 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손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빈손으로 가는구나.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금간 신용카드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걸 1, 2, 3부, 4부 때는 귀떨어진 동전 하나 못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귀떨어진 토큰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간 카드로 바꾸십시오. 제가 마누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제 다가섭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뭘 보죠?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걸 놓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모든 큰 폐단, 해 아래 큰 폐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폐단이 무슨 소린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군요. 폐단이라는 것은 고통, 질병, 슬픔을 한 묶음해서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함. 그러니까 해 아래 큰 폐단을 봤다는 건 솔로몬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 그 말입니까? 이 땅에는 이런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저 가슴 밑바닥에 감추고 있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욕망의 문제는 이 땅에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큰 폐단,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더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들 손에 물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도 거지인데 아들한테 뭘 물려주겠어요?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오고 재난이 오면 인간의 모든 상태는 손에 남는 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이게 내 거다라고 붙들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의 끝에 가서는 자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무엇 하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최준신과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오늘 솔로몬이 사실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시작. 여기까지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가 하면 헤아리 이 모든 바람잡으려는 수고를 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남 죽이고 올라설 수밖에 없고 평생을 곤고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의 보편적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무엇과 반대 개념으로서 등장을 해요. 어둠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빛.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빛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없이 일생을 경주한 사람들의 결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두움에서 뭐 하고 있죠 지금? 뭔가를 먹고 있어요. 식탁이 등장을 해요. 자, 이 개념이 뭘까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풀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식탁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제, 내가 너하고 교제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너는 나와 가족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영어로 말하면 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그 테이블은 히브리 말로 뭡니까? 말하자면 식탁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에는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가족이다. 그리고 나와 먹고 즐기자. 항상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없이, 빛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고단히 한평생을 뛰고 달렸던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결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는 그의 어둠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 소속에서 식탁에 앉아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우리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가 좀 모호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주인 되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오래 살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이런 보편적인 인생의 패턴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눈도 바라볼 수 없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 한시적인 것, 유한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고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을 뭘로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자, 이방인은 혈통이 다른 사람을 이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진 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자기 먹고 있고 쓰는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매우 고단한 삶의 길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짓밟고 올라서야 살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둔 자는 우리 먹고 있고 쓰는 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이제 식사 마친 다음에 씻고 편안히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학생 아들 4학년 5학년짜리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형, 내일 아침 차비 있어? 내일 아침에 식사는 어떻게 하지? 이거 아버지 앞에서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씻고 자! 소리 꽥 지를 거예요. 그건 아버지 모독이죠. 아니,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뻗어시 다 먹여 살릴 거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버지 앞에서 지네들이 먹고 있는 것을 걱정을 해요? 버르장머리 없게. 웃었지만 우리가 그런 이방인의 패턴에 매일매일 또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 있단 말이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 없는 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만 그런 염려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은 요대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골격과 이 폼과 내용을 유지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원래 뜻이 어떤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일의 양식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만나가 어떤 패턴으로 내렸던가요? 매일 양식이 내립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7일째 것까지 내립니다. 두 배가 내려요. 맞죠? 그러면 7일째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그 7일 안식일은 누구오실 날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내일의 양식은 누가 오실 걸 예표하는 떡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친히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누구로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으로 충분해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엉망이 된 구조가 다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절대 먹을 것을 혼자 먹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이 땅에 먹고 있고 쓰는 문제에 탐욕은 방법이 없다. 그 핵심 골자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은 이 해 아래 폐단을 보았는데 땅 아래는 방법이 없더라.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일용할 양식. 그분이 오셔야 이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땅에 모든 얽혀지고 이 파란만은 뒤집어진 세상의 해답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썩었네 어쩌네 해도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고향의 친척 부모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가 나의 양식이라는 삶의 고백이 계속 부녀되어지는 신앙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일할 현장을 주셨고 벌이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수 있는 고백을 내 심령 속에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을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5천명분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5천명, 5만명을 먹여 살릴 수